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특별히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세상의 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들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성도들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이러한 의문의 탄원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기도에도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지만 7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일곱 개의 세트로 된 재앙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적으로 여러 번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악에 대한 완결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곱 번으로 대한 재앙이 세 번 반복된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완결될 때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15장, 16장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계시록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계시록에서도 또 그대로 나타나는데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구약의 여러 미리 보여준 사건들을 이끌어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6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 가지 중요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경고성 심판이 주어질 때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옥이란 사탄이 가는 곳인데 사단과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7장 18장 이전에 16장 9절 11절 21절의 말씀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악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가 자리 잡기 힘든 곳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은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잃어버리며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그렇게 혼돈된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가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끝까지 사랑하고 거짓에 붙어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6장 5절과 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이로운 까닭은 단 한 번에 아무 경고와 회복의 기회가 없이 회의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심판으로 경고하시며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심판이기 때문이고 또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조금도 실수가 없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진리에 따르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까닭은 그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은 두 번째 출애굽과 같아서 구원이 함께 베풀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나타났던 열 가지 재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다와 강들이 피로 변한다든지 여러 재앙들이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죠.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물을 통과하여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물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되고 또 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는 심판의 물이며 또한 구원의 물이 되었던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사건. 그러므로 노아의 때 있었던 홍수는 심판의 물이며 동시에 구원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도 지키고 있는 세례 예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는 물에 담그고 장로교는 물에 뿌리지만 물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세례 예식을 할 때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는 멘트를 하는데 그분은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 무서운 멘트지만 성경적인 멘트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심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그것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세례의 물은 심판의 물이며 동시에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3절 4절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제 노래가 15장에 나오죠.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15장 3절 4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앞에 경배하는 것. 나라들이 와서 영혼이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구해낼 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주를 예비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주를 예비하는 목적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모든 나라들로부터 주를 경유하는 백성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은 17장, 18장에서 완결되는데 17장, 18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지어 줍니다. 누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인가? 사탄과 함께하여 사탄의 종이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인데 그것을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번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17장에서는 큰 장녀라는 이름으로 한 여인으로 큰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고 18장에서는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둘은 같은 대상입니다. 하나는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는 큰 도성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고 있으나 손에 있는 금잔에는 가증스럽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짐승과 함께 그 짐승의 도구가 되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더럽고 불결한 삶으로, 가증스러운 삶으로, 거짓과 부정으로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킨 인물로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승리할 것이다. 17장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승리한 자들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 큰 장녀의 이미지로 이 심판의 대상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여러 연세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모두 다 영적 음행으로 간음으로써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역사의 모든 우상 숭배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의 부정한 사건들 또 끔찍한 일들 그 이면에 보면 다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단은 성적 타락을 이용하여 수많은 인생을 거짓으로 몰아넣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사랑이란 소중한 선물임에도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대인관계는 소중한 헌신임에도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성은 하나님이신 신성한 것임에도 타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림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그런 악의 힘은 바로 이 큰 창녀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창녀 이미지가 이제 19장 이후에 나오는 동정녀 신부, 순결한 신부와 대조가 됩니다. 19장 이하, 19장, 20장, 21장, 2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정결한 신부가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창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상대방을 이용하고 또한 보석으로 장치된 현란한 화려함이지만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부패와 그런 부정으로 얼룩져 있지만 이 정결한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내려놓으며 그렇게 순결을 지키며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이 두 여인이 계시록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창녀의 편에 서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갈래의 인생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며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여인에 속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큰 장녀는 결국 짐승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용당하고 멸망당하죠. 악은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일 뿐이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악은 질서를 만들지도 못하고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악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따름입니다. 결국 악은 스스로 자멸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18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큰 창녀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큰 도성 바벨론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17장에서는 여인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18장에서는 큰 도성이다,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는 도시들이 여성으로 상징되었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도성 바벨론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바벨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었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를 말하면서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걸었던 똑같은 길을 로마가 걸었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로마도 망할 것이고 또 이 시대, 오든 앞으로 오는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모든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도성 바벨론이 로마라고 해석하는 근거는 17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당시 로마가 일곱 언덕, 일곱 산 위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 로마 시대 문헌이나 또한 로마 동전, 또 로마에 있었던 축제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년 로마에서 열리는 축제 이름이 셉티몬티움이라는 그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일곱 언덕이라는 라틴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왜 바벨론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 타락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론이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의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타락의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계시록 시대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였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로마가 이루었던 업적 또 위대한 스토리에 집중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쌓아올린 그런 문명의 절정에서 결국은 인간들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멸망의 원인을 세속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교만과 음행과 큰 창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원인이 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바벨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런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다면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이 큰 도성 바벨론이 심판당했을 때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2절과 10절, 16절,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펴 울며 슬피 외친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멸망해버렸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이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 엄청난 제국이 무너질 때 오랜 장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산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듯이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슬퍼하는 것, 그것은 이미 늦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슬픔은 너무 늦은 슬픔인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 도성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1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씀은 그 도성 바벨론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사고방식, 세계관,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곳에서 참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쾌락주의로부터, 허무주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으로부터,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부터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을 가져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힘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문화와 세력들은 안개가 사라지듯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함께 사라지지 않으려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바벨론을 벗어난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바벨론에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서 나오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도성이 있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그 도성이 심판받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으니 잘됐다, 고소하다, 그걸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도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19장 이후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때는 사실 콘스탄틴 황제 이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의 핍박이 사라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 로마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렸습니다.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잘 살았고 아무 문제 없고 부강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가 돌렸을 때 어스니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이 로마에 많아졌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로마는 바벨론이었다.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다. 그것을 변증하면서 동시에 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이다.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도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핍박을 이제 없애고 교회를 존중하고 또 믿는 이들이 많아졌을 때 이 콘스탄틴 황제를 예수님이 재림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로마 제국 자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착각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바벨론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도성이 계시록에 약속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살펴볼 19장에는 그래서 할렐루야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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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 그것은 18장 심판이 끝난 이후에 적절한 시점이에요.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세상의 도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질 세상의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도성에서 나오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너질 바벨론에 익숙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